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그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일곱 번째 말씀인데 사무엘상 10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울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그 본문의 말씀을 따라 읽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요, 크게 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확인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확인이라는 것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확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그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주님 앞에 모아놓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택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10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를 지르면서 임금님 만세하고 소리를 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과정이에요. 왕으로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세 번째 과정이 11장에 나오는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족속 사이에 전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의 결정적인 어떤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11장 15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 길갈에서 사울이 정말 왕으로 최종적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2주 후에 설교해 보면은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사울에게 또 어떤 의미가 되는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 단계 과정을 거치죠.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어주시는 개인적인 기름 부음의 과정,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는 선포,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 확증되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과정들이 그냥 무난하게 어떤 부드럽고 갈등 없이 그냥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사울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세워지고 결국 왕으로 선포되는 그 장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만 하면은 그 인생의 여정이 순탄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죠. 지난 설교에서 10장 초반에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하세요. 사울이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사울이 예언자 그룹을 만납니다.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종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 지르며 예언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 가운데서, 방법이라고 하니까 너무 실용주의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세 가지 길 가운데 마지막이 무엇이냐,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하여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의 세 번째 방법인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전혀 예상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앞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과 서로 맞물린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경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언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울은 지금 전혀 기대치 않았던 하나님의 응답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들었던 말, 당신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춤추고 예언하며 소리 지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울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보여지는 사울의 반응이 약간 의외의 반응이 있습니다. 10장 13절에 보니까는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은 자기 삼촌을 만납니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무엘을 만났다며,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울도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어디 무슨 스페셜 트레이닝에 들어가서, 왕으로 세워지는 부캠프에 들어가서 사울이 왕이 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울의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은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으러 가면서 시작된 겁니다. 사울이 삼촌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삼촌에게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삼촌에게 말하지 않았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받은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숨깁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는데 사울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전 장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굉장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서 움츠러드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영적인 경험 혹은 회심이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존재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회심을 해도 사람의 성격은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뭐 우울증이 있다거나 폭발하는 성격 장애가 있다거나 굉장한 영적인 경험을 해도, 회심을 해도 그것이 사라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가치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회심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곧바로 올림픽에 나갈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은 무언가 부족했죠.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왕으로 뽑혔다는 것을 자신있게 자기 삼촌에게 이야기할 만큼의 뭔가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부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그 모습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어야 할 인내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합니다. 오랜 동안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누군가 물어보면 굉장히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누군가 굳이 물어본다면 네, 저는 교회 다닙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서인가 사울처럼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감추기조차 합니다. 사울처럼 말이죠.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춥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혹은 회심의 순간과 감격을 기억해보고 떠올려보라고 한다면 그것을 떠올려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기쁜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 한번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심과 고백과 경험이 진짜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후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반대로 사울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저는 하와이에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아직 거기에 용암이 흐르고 있는 국립공원이 있다죠. 맞습니까? 예, 그건 용암을 볼 수 있는. 예. 여러분, 무섭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살아서 펄펄 끓고 흘러내리는 용암을 본다면 그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일까요? 그러나 반대로 휴화산이나 사화산에 오른다면은 예전에 거기서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장소에 쓴다고 해서 두렵거나 흥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휴화산 혹은 사화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끌어오르는 것이 없는 거죠.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두렵지만 살아있는 것을 보기 원하지 죽은 것이나 박제되어 있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고 죽은 것이나 박제되어 있는 것에는 그렇게 큰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지 않을까?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죽어 있거나 활동을 멈추어 있는 믿음은 아닌지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보면서 사울이 자신을 감추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되물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도, 그리고 거기 보면은 사울이 굉장히 자신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모든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칭송했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받았으니 이제 제대로 왕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의 사고 속에는 그렇잖아요. 취임식을 하고 백악관으로 들어가든지 어디로 들어가든지 이젠 공적으로 왕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니까는요,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몇 사람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눈에 더 들어오는 장면은 바로 뒷장면입니다. 바로 뒷절이죠. 27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다시 말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냐?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냐? 공개적인 반대를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울은 못 들은 척했대요. 정말로 못 들은 것일까? 아니면 거기에 대꾸했다가는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못 들은 척한 것일까? 예.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사무엘서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사무엘서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왕 가운데 사울은 처음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공적으로 어떻게 왕으로 처신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확신이 없었어요. 네. 왕이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읽은 본문 가운데 11장의 그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뱀이라는 뜻입니다. 간교한 사람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주고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한쪽 눈을 뽑아야만 화해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상황인 거죠.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냥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눈을 뽑아야 화해 조약을 맺겠다고 하니까 나하스란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치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하고 있었던 일은 밭에서 소를 몰고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밭일이, 밭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밭일이 가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왕이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꼭 왕이 하지 않아도 돼요. 사울이 자신의 영적인 책임과 확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의 영적인 책임과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11장 4절에 보면은요, 전령들이 야베스에서 기브아에 도착해서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령들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까? 왕에게 이야기해야죠. 왕이시여, 지금 야베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에게 알려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는요,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돌아오다가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우냐고 물어요. 당연히 백성들은 울죠. 야베스에 있는 자기의 동족 사람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은 울 수밖에요. 근데 왕이 물어요. 왜 우냐? 왜 우냐?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제가 설교문에도 썼지만은 사울을 보면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제가 왕은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왕은 아니지만, 예.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왕의 역할이 처음인 것처럼 저도 돌아보니 제가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역할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 실수도 있고 처음이라 미스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처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소몰고 밭 가는 일에 몰두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목회자인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셔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소를 몰고 밭가는 일을 여러 가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땀을 흘리고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울 왕이 우선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9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가치를 다지는 일에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또 이제는 우리가 페이즈로 옮겨가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사울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함께 분별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는 영적인 근간을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어찌 보면은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는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뽑겠다는 치욕적인 말과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듣습니다. 바로 그 요청을 들었을 때에, 그때에 보니까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럽니다. 사울은 아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사울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분노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분노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분노를 통해서 모욕당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찾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 감히 정당한 분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바로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사건과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분노로, 어떤 때는 애통함의 영으로, 어떤 때는 인자와 온유하심의 영으로, 분별과 지혜와 선포와 긍휼과 사랑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한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때로, 시기 적절한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각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 부어지는 것이죠. 사울에게 분노의 영이 임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행동으로 나선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마음을,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가져야 하는 마음은, 기도해야 하는 마음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지금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휴화산 갔던 신앙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니까는 분노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는 7절에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을 따라 나신, 사울을 따라 나선 거죠.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성경 가운데 두려움, 하나님과 관련된 두려움은 공포 영화에 나타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관련된 두려움은 모두가 다 경외감입니다. 어라 그러죠. 우리 영어로 awesome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외감 앞에 사로잡힌 모습인 겁니다. 이집트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방 민족을 이기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해 하신 그 하나님의 경외감 앞에 지금 온 공동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울을 따라 나서야 한다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참 그게 재밌어요.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야 한다. 사무엘 지금 점점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영이 정당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영이 옳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그러한 어떤 분기탱천, 한 사람의 의로움에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임하는 거죠. 예.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다면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자기의 독단이 아니라 함께 영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장 13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죠. 사울이 액션을 취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래, 내가 삐를 받았어, 이게 아니라 사무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자신감 없고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감히 말하지 못하던 바로 그 사울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믿음이 휴화산같이 되어버렸던 사울이 오늘 주님이 하신 일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구원과 관련된 잘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입으로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커다란 인생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해 본 분들은 압니다. 예, 입으로 고백한다? 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숙,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결정과 행동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으로, 기도로, 나눔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내 삶이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무언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에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나눌 때, 그렇죠?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한 공동체가 성숙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울에게 있었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그것이 미세할지라도, 아주 미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꺼져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타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가 올바른 영적인 방향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